네, 다음 달 이제 요르단 이기 사역으로 떠나기 전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선교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 가정과 선교지 사역을 위해 더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원래 경남 마산에서 아버지가 장손이셔서 늘 집에서 조상 제사를 드리며 어머니의 불교 신앙 안에 삼형제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마산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이 농구하던 친구를 따라 제가 매주 일요일 아침에 농구를 하고 점심밥 먹으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키큰그 비밀이 밝혀지죠? 네. 네, 그렇게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말해주기를 너를 전도하기 위해 내가 교회 본당 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네, 참 고맙고 기특한 친구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먼저겠지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준 그 친구의 기도가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도 말했어요. 제가 요르단에서 전도할 때마다 이 친구 얘기를 꼭 하게 됩니다. 무슬림들은 어떻게 무신론자인 불교 신자였던 제가 예수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되게 신기하고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제 전도의 서론은 난 원래 종교가 불교였고 무신론자인데 고등학교 때 믿음의 친구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며 경험한 하나님을 나눕니다.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저 무슬림에서 태어나서 그냥 무슬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건 모세와 같은 선지자나 가능한 일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은 더큰 충격적인 말이고, 그것은 불경지에 해당합니다.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그저 알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예, 종의 영에 매여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제가 제일 감사할 사람은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 여러분을 기도로 잉태한 것입니다. 이 친구가 당시 3명을 전도했는데 2명은 신학생이 되었고요. 1명은 특수교육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간 친구 중에 한 명이 바로 접니다. 고2 때 1년 동안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반신반의하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찬양팀 수련회를 따라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이랑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저도 모르게 흘리면서 그때 제 마음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교회 집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전거 타고 집으로 가는데 자전거가 하늘을 나르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 입에서 하던 욕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않는 사람들은 입에 욕을 달고 살잖아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근심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욕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지옥같이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천국 같은 곳에 옮겨진 것 마냥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고2였지만 일주일에 신약서적을 두세 권씩 읽으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푹 빠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제 믿음은 더 커졌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원래 고신교회였어요. 근데 중고등부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해 신학생이 3명이 배출됐는데 다 순복음 교단 신학교로 가버렸어요. 충격이지, 충격. 네. 성령 하나님은 육체만 없는 분이시지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제가 깨닫고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단순히 에너지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옆 사람 보시면 옆 사람 시퍼렇게 살아있습니까? 동성이시면 한번 만져보세요. 그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성령 하나님은 더 실제적으로 더 가까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슬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알라는 우리 몸의 핏줄처럼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의식되고 느껴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집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선언했어요. 가족들, 친척들이 다 절을 하는데 막내가 되어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있거나 다른 방에 혼자 있거나 멀뚱히 앉아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친척들에게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죠. 핍박은 둘째 치고요. 제사상에 절을 하는 가족들, 친척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또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형들이 니 돌았나? 이렇게 강한 경상도 사투리로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서적과 성경책을 찍고 던지고 핍박을 전담하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2주 전에 저기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야반 도주하듯 신학교를 갔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등록금은 이렇게 대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사랑하니까 오히려 이런 핍박이 제 신앙을 더 뜨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방에서 기도할 때는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봐 이불을 덮어쓰고 고등학생이 막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땐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크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며 대적기도를 하면서 이 우상 숭배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베개, 서랍, 항아리에 들어있는 온갖 부족들을 제가 다 찾았어요. 그리고 불경 테이프도 제가 다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 보도록 하수구에 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수구에 버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라. 고3이었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우상 숭배가 심하고 불교가 그렇게 강한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님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텐데 하나님 우리 가족을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내가 더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인 구원을 넘어 가족 구원이 달려있는 그래서 아주 진지한 또는 때론 심각하기까지 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명이 되었습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소망 공동체 분들은 그 마음을 더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있었죠. 먼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 시우 돌잔치를 교회 지사님들이 먼저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의 큰 형님네, 거제도의 작은 형님네, 마산의 부모님을 제가 초대했어요. 그리고 가족 전체가 기쁨의 교회에 올라와서 2박 3일 동안 기쁨의 교회가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시우 돌잔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주일날 형들은 조카들 데리고 먼저 가셨지만 부모님은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꿈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20년이 넘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돌잔치와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자꾸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돌잔치 때 축복성을 불러드렸는데 아버지가 막 갑자기 흐느껴 우시면서 제가 그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시니까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론 개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만 결국에는 교회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에만 데리고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통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예배를 다 드리고 세 가족실에서 목사님과 식사를 하신 후에 교회 카페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시는데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가야 되나? 산소 벌초를 누가 어떻게 하지? 제사를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네. 상상할 수 없는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보면서 하나님 정말 마음을 정말 많이 열어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요르단 가기 전에 제가 다시 고향 마산을 찾아서 부모님을 지역교회에 등록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렇게 10대 때 만난 하나님이 너무 강렬해서 그때 마음에 깊게 남은 말씀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르시되 여기 우리에게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는 사람은 여자와 되어졌다.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 하나이가 자신이 먹을 오병이어를 드렸더니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하나의 헌신이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니 통해서 그렇다면 내 인생을 오병이어로 예수님께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그렇게 한번 그때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5천 명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싫으면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내 삶을 오병이어로 드립니다. 내 삶을 통하여 5천명, 7천명, 2만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수혜받는 인생이 아니라 기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헌신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모든 자녀들의 삶이 주님 손에 드려지는 오병이어가 되게 하옵소서. 나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닌 5천명, 7천명, 2만명을 먹여 살리는 복된 인생, 기여하는 인생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며 기여하는 그리스도의 선교적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002년 제 나이 24살 때 기쁨의 교회 아우리치, 중국 아우리치를 통해서 우리 오늘 오신 목사,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원태 목사님이 인솔을 하셨는데요. 중국 내몽고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잠을 호텔에서 안 자고 기차칸, 침대칸에서 자는 거죠. 네, 참 낭만적이죠. 기차칸에서 해바라기 씨를 수십 개씩 까먹으면서 기차를 얼마나 타고 가는지 10시간 넘도록 타고 갔더니 곳곳에 이제 조선족 소속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영혼들에게 전하고 성찬식도 하는 참으로 좋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김원태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에 앉아있던 조선족 여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꽃다발을 목사님에게 탁 전달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와, 비행기 안에서 그 짧은 시간에 전도를 하시는구나. 너무나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때 여러 선교단체를 통해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특별히 2002년 선교한국 수련회를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명제를 듣고 내 평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에 헌신하리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방학 때마다 선교단체와 교회를 통해 중국으로, 이라크로,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일본, 방글라데시, 예멘 등으로 주님께서 다양한 선교지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아멘, 믿음도 주시고 재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아우리치를 많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겠다는데 하나님이 천하를 안 주시겠습니까? 영혼 살리는 선교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천하의 모든 것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중동으로 자주 다니면서 제가 중동 이슬람권의 비전이 생겨서 한국에 있든지 선교지에 가든지 주님, 내가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에게 주신 비전이 그 중에 하나가 미전도 선교, 종족 선교 비전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걸 보고 제가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지금 제가 속한 선교단체 선교 슬로건이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인데요. 다시 말해 선교는 선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교를 하면 할수록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홀로 사역하지 않고 동역자 팀과 든든한 파송교회 안디오 교회와 함께하여서 위대한 선교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정을 낳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습니다. 선교는 뭡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새로 꾸리겠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교회를 깊게 경험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만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교회를 섬김으로 그 귀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사랑해서 교회와 함께 교회가 없는 선교지에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없는 선교지에 사탄의 권세를 파하는 교회 개척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10년 정도 저희를 훈련시키셔서 2011년에 요르단으로 처음 이제 보내주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선교가 환상과 낭만뿐만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입니다. 예. 먼저 아랍어를 공부하려니까 고3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정전이 되면 현지인들이 저에게 와서 아무렇지도 않고 않게 양초를 사러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기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한 3일이 걸려서 집에 이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는 전력이 약해서 콘센트를 여러 개 꽂으면 뚜꺼비 집이 내려갑니다.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인내와 절제를 자동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온 동네가 모스크로 둘러싸여 있어서 무엇보다도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간절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한 30년 과거로 간 것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주 어릴 때 생각도 나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 고생하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선교지를 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의 환경이 당신들의 전성기 때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회춘을 하셔가지고 아주 젊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르단 사람들은 아직 자본주의 때를 묻지 않아서 일보다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꼭 한번 자녀들이 부모님을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대부분의 직장이 다 퇴근을 합니다. 부럽죠? 이렇게 요르단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보다 이 종교적 가치에 더 귀하게 여기고 아주 소박하고 욕심 없이 사는 순수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나그네에게 친절한지 모릅니다. 쉽게 쉽게 초대를 받아서 차 대접을 받고 식사 대접을 받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요르단 아우리치를 한번 꼭 와보십시오. 아멘? 이번에 요르단 아우리치가 없어요. 오늘까지 신청하겠습니다. 제가 비행기 티켓을 빨리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좀 일찍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준비하셔서 꼭 요르단에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는 이렇게 옛날 한국 70년대, 80년대 실골 인심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치명적인 힘은 이 순수한 무슬림들이 그냥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슬람을 잘 따르면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현지 요원 이야기를 하나 나누면요. 초기에 저희 아랫집에 마하 아주머니라는 아주머니가 사셨어요. 아버지가 요리사인데 당뇨병 때문에 발을 절단하셨어요. 그런데 되게 그래도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저희를 아들, 딸처럼 여겨주시고 요르단의 엄마, 아빠와 같은 분이신데 저희 아내가 언어가 정말 빨랐어요. 제가 아랍어로 막 스트레스 받고 허덕일 때 아내는 이 아주머니랑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성경을 나누러 갔더니 이 이슬람 종교 선생이 와 있었습니다. 일부러 아내가 가는 시간에 맞춰서 이 종교 선생을 이 아주머니가 부르신 거죠. 이 종교 선생이 이제 이 이슬람 무슬림은 이 자기의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교만하게 이슬람이 최후의 계시를 받은 종교다 하면서 막 막무가내로 전하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한 거죠. 예.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이 엄마 같은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네가 잘못된 변질된 성경이 말하는 길을 가는 것을 어떻게 그냥 지켜보고 그냥 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의 마음과 눈빛이 너무 진실해서 사실 이슬람이라는 거짓 종교를 빼고는 선교사의 마음인 거예요. 이 영혼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아내는 이 아주머니를 향해서 아주머니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너무 속상해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슬림들이 오히려 우리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네, 그 후로 정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었어요. 저희가 이제 6개월 되었을 때 아우리치 팀이 들어왔어요. 그때 김원태 목사님이 또 방문을 해주셨어요, 같이.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을 따로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촌이라고 소개를 하고 아랍 음식을 잘 대접받고 마침 또 한국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맛있게 식사하고 그때 이 아주머니가 마침 목에 혹이 나가지고 되게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제 아내 손 위에 목사님 손을 얹고 그 이슬람 자매 목에 얹고 이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가시고 아우리스팀 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주머니가 너네 삼촌이 기도해줘서 혹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바로 목사님께 메일을 썼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날 생신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기뻐하시면서 좋은 생일 선물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묻습니다. 너희 삼촌 잘 있어? 이번에 들어가거든 안부 인사 전해라 꼭. 예, 이렇게 안부를 물으십니다. 네 삼촌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기도에 힘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동네 아주머니한테 이 얘기 다 했어요. 정말 저는 사실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안 믿고 무슬림인데 근데 목사님 주저함 없이 막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길게도 안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날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믿는 자도 불신자도 무슬림도 상관없이 다 고치신다. 아멘. 이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한수 배웠습니다. 또 비록 아직 이 마하 아주머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계속적인 저희 섬김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에서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 사실 너무 많이 지쳤어요. 매일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무슬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가 전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000명에게는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무슬림들이 저희를 만나면 대화 주제가 종교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대화 주제가 종교고 특히 외국인들한테 항상 먼저 물어요. 너 무슬림이야? 그럼 저는 아니? 하면서 저는 불교 신자였는데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루에 두세 명씩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슬림 전도 전략이에요.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이슬람권에서 전도하면 불법이거든요. 근데 물으니까 대답해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이제 전도가 쫙 전도 폭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믿는 것은 둘째 문제였어요. 전도는 너무 쉽게 했는데 하도 영접하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 안식년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이 도시에 한 명의 무슬림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는 소식만 들었으면 그것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자.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들과 아내와 함께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가졌습니다. 무슬림들의 회심과 요르단을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제하고 있던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심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을 때 이렇게 추방되어서 요르단을 넘어온 우리 친구인데 누나랑 단둘이 저기 난민 정착촌에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일이 되어서 저희가 케이크를 사서 같이 축하해주고 또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성경을 읽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야 하면서 고백을 하고 저에게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현지 아랍인 크리스찬 수련회가 있는데 같이 한번 가지 않을래?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너희가 저 별에 가자고 해도 같이 가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친구를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만져주셨어요. 이 무슬림인데 이 친구가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련회 이후 이 친구가 슈퍼마켓 일을 그만두고 저 요르단 북쪽에 시리아 난민 캠프촌에 이제 NGO 직원으로 취직이 되어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매일 만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한 거죠.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친구가 놀라운 것은 또 이제 2015년 부활절에 이 친구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이 친구는 캠프촌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정말 부활하셨어. 이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아니 이 친구 믿은 지한 달밖에 안 되는데 오늘이 부활절인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문자를 주나 해서 되게 기특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예수님 부활해서 축복한다 하면서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주말이 돼서 저희 가정에 와서 이제 설명을, 얘기를 해주는데 원래 이 친구가 잠자는 숙소가 시리아 난민촌이 텐트잖아요. 그리고 이 텐트가 점점 컨테이너 박스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숙소 생활을 하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세 명이 원래 지냅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명이 이 캠프, 이 컨테이너 박스에 너무 힘들어서 캠프 좀 밖에서 집으로 이제 나간 거죠. 이 친구가 이제 혼자 지내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밤에 이제 누워있는데, 부활절 전날 밤에 이제 누가 와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분명한 음성으로 자기에게 말하기를 나는 사람의 아들 인자다 하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막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자기를 몰라봤다는 얘기와 또 예수님이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줬다는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 친구가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이 친구가 맞나?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누가복음 23장, 24장에 나온 말씀과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펼쳐서 이 친구한테 읽혔어요. 이 친구가 막 읽으면서 그분이 얘기했던 얘기랑 똑같다고 하면서 이 친구가 펑펑 울면서 정말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다고 하면서 막 울었어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예수님이 무슬림을 환상 중에 만나주시는 것은 저는 소문으로만 들었지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를 꼭 읽으라고 하셨대요. 참 재밌죠. 예수님이 초신자에게 추천합니다.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를 꼭 읽으십시오. 이 친구가 처음에 로마서는 알잖아요. 로마를 아는데 갈라디아가 제자 이름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역 이름이라고. 그래서 이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잘 정리된 책이라고 얘기해주고 그 자리에서 갈라디아서를 쭉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통해서 놀라운 것은 4명의 시리아 난민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부활절 아침에 3명이 자기 컨테이너 왔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컨테이너 박스가 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무슬림에서 그리스인이 된 저희 도시의 최초의 첫 번째 세례받은 무슬림 회심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면서 선교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 팀 사역을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면 예수님이 직접 영혼들에게 선교지 영혼들에게 신방도 가실 수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에게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소개하면서 누가 찾아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소아시아 일대에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간증을 쭉 하고 갔답니다. 저는 이제 너무 뭐 이제는 익숙한 거예요. 이 친구 매주 오면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서 이런 환상을 봤다 뭐 이런 경험을 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이제 이런 체험들을 그 친구에게 성경으로 확증해 주기에 바빴습니다. 안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지잖아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슬람 선교지에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매년 라마단 이슬람 금식월이 되면 세계교회가 이 마지막 남은 선교가업 13억의 무슬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회심자의 70%가 예수님을 꿈이나 환상 중에 만난다는 서구 선교단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가 이런 기적을 선교지에 일어나게 한다고 믿습니다. 선교 현장은 현장 선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와 하는 현장이 선교지 현장입니다. 셀 모임 때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 현장 선교 사역이 됩니다. 아멘. 선교 사역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라고 주신 공적 사명입니다. 오늘 선교축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선교 명령은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남기신, 모든 성도들에게 남기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제 삶에 큰 축복으로 주신 기쁨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기쁨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새로운 집, 좋은 건물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신실한 제자들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기쁨의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이 아랍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과 동역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삶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선교하는 성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영적가족 기쁨의 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와 한국과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는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